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듯이 위대한 두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다가 마가 요한 때문에 의견이 나누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두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잠시 보았듯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버가라는 곳에 도착해서 웬일인지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지도 볼까요? 수리의 안디옥에서 빨간 줄입니다. 구브로 섬을 거쳐서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저 버가에서 마가가 그만 예루살렘으로 혼자 돌아가 버리고 만 겁니다. 사도행전은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만, 그 팩트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가가 왜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 포기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단지 몇 가지로 추측할 뿐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인정되는 설명은 마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생을 별로 하고 하지 않고 자란 마마보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루살렘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가 풀려났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곳에 갔더니 거기가 어디냐 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이 마리아의 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요. 2층입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가는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 마마보이였기 때문에 고생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고 또 버가에 도착해서 보니까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올라가려면 3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걸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돌아갔다라는 거죠. 이 설이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도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라는 요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죠. 마가복음을 쓴 마가.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그만 의견이 갈라져서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갈등과 다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았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이 확정된 뒤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것을 제안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36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1차 전도 여행 코스를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자, 그런데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자 하는 두 사도에게 한 가지 큰 거침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의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돌아갔고 사실상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도 여행 초기에 포기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었던 조카였던 마가를 다시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자 했고 바울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미 한번 중도에서 포기하고 이탈했던 마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어려운 선교여행을 하다가 자신만의 편의를 생각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버린 자를 다시 선교지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또다시 조금만 힘들어도 언제라도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버가라는 도시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주장한 겁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자 한 것은 그가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나바의 스타일이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위로의 아들. 사도행전 4장 36절 보면 사도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실패하고 실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기회를 더 주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결국 이 둘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두 사도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37절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고자 했다. 그때에 데리고 가고자 하다 하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아직 안 끝났다는 거죠. 반복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 바울도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할 때 역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반복해서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둘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두 사도가 심히 다투었다 그랬는데 39절에 이 심히 다투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심각한 충돌, 격렬한 말다툼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작, 자극, 격렬을 뜻하는 패럭시즘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왔어요. 그러므로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를 놓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심각한 의견의 충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영적 리더들이었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던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을 둘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지켜낸 사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서 돌에 맞아 초죽음 상태까지 경험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또다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던 불굴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 여행에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인가 하는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다투고 결별했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 믿는 성도들을 돌보고자 양육하려고 떠나는 그 중요한 전도 여행에 누구를 조력자로 데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 문제로 얼굴까지 붉히면서 격렬한 말다툼 끝에 서로 결별을 했다니 언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파록시스모스 다투다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단어가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한 군데는 오늘 본문이고 또 한 군데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격려하며 이 단어가 파록시스모스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퉜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 단어를 사도행전과는 정반대로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앞뒤 문맥을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함께 모여서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며 자극하라는 의미로 히브리 기자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파록시스모스가 오늘 본문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서로 다투고 자극한다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 의하면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격려하고 자극하라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단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단지 부정적인 의미로만 해석하지 않고 절충해서 해석할 수도 있다 하는 결론이 나와요. 즉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를 가지고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심한 언쟁을 하다가 완전히 결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면서 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사도는 긴 토론 끝에 서로의 의견이 완전히 다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분명히 일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또 서로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듯이 바울은 일, 과제를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단절합니다. 이게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반면에 바나바는 사람과 관계를 중시하는 스타일입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목적과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을 바나바는 좋아하지 않아요. 요새 MBTI 유행인데 MBTI에 의하면 이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죠. 지금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비록 사람이 한번 실수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격려해서 그를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 스타일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줬고 그 결과 1차 전도여행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도여행에는 마가 때문에 일과 사람을 대하는 두 사람의 의견이 너무 달라 피차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번에는 서로가 너무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언쟁이 있었지만 자기 주장을 고집하다가 서로를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보다는 일단 헤어져서 각각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잠시 헤어지지만 각자의 전도 여행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격려하며 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프록시스모스라는 단어가 격려, 자극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 히브리 기사,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여전히 동역자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은 뒤에 사도행전 이제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이야기 중에 바나바를 언급을 해요. 바나바와 나 함께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다. 하나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동역자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사역자들이 교인들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신뢰와 구약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바나바와 자신이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말해요. 고린도 전서 9장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임 사역자로서 세상 일, 생계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부터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냐? 우리도 그 권리 있다. 우리도 일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생계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9장 12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누구? 바나바와 바울.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즉 바나바와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너희의 육적인 것, 생활비를 내가 너희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하듯이 바나바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런 증언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들은 비록 견해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갈라졌지만 그날 계속해서 서로를 신뢰하는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각 다른 지역에서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즉 그들이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서로 다른 견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여전히 서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두 사도의 다름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두 개의 전도팀이 탄생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오히려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때문에 의견이 갈라져서 언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아시아 쪽으로 건너가 나중에는 그리스 북부와 남부 지역까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벵겔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지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다툼을 통해서 전도팀을 한 쌍에서 두 쌍으로 만드셨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때 바나바가 아닌 신라와 2차 전도여행을 떠난 것은 결과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신라는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아주 제대로 된 오리지널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선지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15장 32절 보면 그는 선지자였다 그랬어요. 또 그는 고린도 후서와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보면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요. 실루아노는 로마식 표기입니다. 신라, 실루아노 같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바울에게 그 당시 전 세계 중심부로 알려진 로마를 향한 꿈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바울은 바나바가 아닌 신라와 함께 동역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될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그 당시 전 세계 중심이고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에는 유럽과 로마가 없었어요. 단지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들에게 다시 가서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자였던 신라와 함께 다니면서 유럽과 로마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니까 당연히 그도 로마가 어떤지 궁금했겠죠. 한번 가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는 신라에게 로마가 어떤 곳인지, 문화는 어떤지, 정치는 어떤지 로마에 대한 많은 것들을 물었을 거예요. 2차 전도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그리고 들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결국에는 자신이 그 당시 전 세계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가서 그곳에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된다는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바나바와 2차 전도여행을 떠났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우린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봐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다투고 헤어질 때에는 전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헤어짐을 통해서 그 당시 땅끝인 로마의 복음화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마가와 바나바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하심으로 실패자 마가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 마가복음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섭리의 역사도 만드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가는 바나바의 격려에 힘입어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서 후에는 바울도 인정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보내죠.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가 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격려에 힘입어서 나중에 바울도 인정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24절 보면 심지어 바울은 마가를 가르쳐 나의 동역자라고 그래요. 나의 동역자. 빌레몬 23절 24절 그리스도 안에 나와 함께 갇힌 자 나의 동역자 마가. 이 말씀에 의하면 마가는 바울의 요청대로 로마까지 와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시중들면서 함께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옥중 서신인 골로새 4장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마가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갇혀있대요. 로마의 감옥에. 마가는 이렇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와서 바울을 돌보았고 나중에 보면 후에 베드로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베드로를 시중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는데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그의 메시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내 아들 마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 디모데였다면 베드로의 영적 아들은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를 보잖아요. 만일 이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며 마가를 격려하고 귀한 사역자로 회복시켜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서 두 팀으로 나누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결과 이런 놀라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연약함으로 인한 갈등과 다툼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욱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당신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설교의 결론으로서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때로 서로 의견이 달라서 갈등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나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혹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의견이 부딪히고 갈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육의 본성, 고집, 교만, 편견 등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면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교인들끼리 심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등과 다툼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첫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일과 사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의 의견도 바나바의 의견도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한번 포기한 사람은 또 포기할 수 있으니 안 된다는 바울의 입장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한번 실수한 사람도 다시 기회를 주면 회복할 수 있다는 바나바의 입장도 일리가 있죠. 선교라는 과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고 의견이 달랐을 뿐입니다. 즉 의견과 생각이 달랐을 뿐이지 어느 쪽은 의롭고 어느 쪽은 불의하다 또는 한쪽은 선이고 다른 쪽은 악이다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 다름의 문제였어요. 옳고 그름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다름의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크게 다투고 마음 상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다투고 언쟁을 높인 것도 사실이었지만 결국에는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며 헤어지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자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한심하다, 잘못됐다 공격해요. 근데 이런 태도는 정말로 미성숙한 태도이고 이거 어린아이 같은 태도예요.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교회가 논쟁했던 것처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싸운다면 목숨 걸고 싸워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라면, 예를 들어서 이를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라면, 또 사람의 성향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면.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잘못된 것이라고 상대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니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아예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정 신앙인이라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역시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당신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갈등과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름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루셨어요. 분명히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이 달라서 서로 다툰 거 맞아요. 인간의 연약함이요, 부족한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가리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있는 그대로, 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다툰 거, 싸운 거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크게, 더 놀랍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역사하셨어요.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라 로마 사람이었던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므로 그 당시 땅끝이었던 로마를 향한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됐어요. 말씀드렸듯이 유럽과 로마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당시에 전혀 그 마음에 품고 있던 세계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36절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양육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럽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라와 함께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바울은 그 당시 세계 중심부인 로마에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될 사명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므로 영원히 실족할 뻔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격려와 돌봄에 힘입어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했던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서 공통으로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름과 헤어짐을 통해서도 복음의 역사가 더욱 놀랍게 확장되는 당신의 섭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할 때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즉 우리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각각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나와 다른 너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우리의 다름을, 우리의 문제를,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갈등을 통해서 놀라운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일터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대립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 휩쓸려서 또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국방, 외교, 사회 문제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민족의 갈등과 문제들을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만 맡겨드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민족의 갈등도 다툼도 정치 지도자들의 저 부족함도 고통도 모든 것도 다 재료가 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다운 선이 아름다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인간적인 모습이었던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 지지리도 못난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지금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부르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든 걸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이 민족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 앞장서서 노력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갈등도 다툼도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민족의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화해자들, 상처 입은 치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오히려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등과 다툼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나라의 문제까지도 온전히 맡겨드려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